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을 준비 되신 거죠? 네, 저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 주일날 일일 부흥회를 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주일날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죠. 아니 어떻게 주일날 부흥회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 평일에 하면 부흥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 했더니 주일날이라고 그래서 주일날 부흥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교인들을 생각하는 참 좋은 목사님 할렐루야죠. 예, 이런 결정을 한 장로님들께 또 감사하고 또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오게 되고 너무 고맙고요.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저를 소개하시더라고. 제가 영상을 좀 들어가 봤더니 그러면서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요. 목사님 자서전을 봤더니 은혜가 돼서 저한테 전화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책을 봤더니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흥에 가서 할 설교 제가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자서전에 얘기를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기 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자서전을 쓰게 된 거는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작년 이제 연말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여름쯤 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래도 39년 목회하셨는데 이 자서전 하나 쓰시죠. 그런데 뭐 자서전 누가 읽나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휴가 기간 동안에 그저 몇 자 적어놓은 것을 조금 정리해서 아주 작은 책으로 이렇게 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걸 이제 보셨어요. 제가 1985년 이제 12월 8일 주일인데요. 교회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던 이 한남제일교회는 지명으로는 서울 용산과 한남동 맞아요. 근데 한남동이 커요. 그래서 저 한강변에 있는 쪽을 한남동이라고 그러고 이건희 회장 사는 이 산동 남산 밑에를 북한남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남 한남동 북한남동 그러는데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어디 있냐면 북한남당 쪽에 있는데 이 북한남동 쪽에 보면 지금 한남 뉴타운이라 그래가지고 개발이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한남대교를 이제 강남에서 넘어오다 보면 왼쪽에 큰 산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용산에 기초생활수급자 거의 30%가 그 산동네 살고 있는데 그 입구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제 이태원 길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라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세정거장 이렇게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미팔군이 있어요. 그 미팔군은 이태원이라는데 원래 이태원이 이타원이에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잡혀갔던 그 여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환향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이들을 모아서 그쪽에 살게 했던 동네가 이태원인데 안타깝게도 원나라 군대가 거기 주둔했고 그 이후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흥가가 생기기 시작했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한정거장 앞에는 술집들이 있고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 바로 그런 소위 텍사스 골목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한 절반 돼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이사 가서 다른 데 사면서 오는 분들이 한 50%인데 대부분 중직자들이 그렇고 거기 사는 분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술집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몸 파는 여인도 있고 거기가 또이 동성애자 또뭐다 유명하잖아요. 그러더니 보니까 우리 사택에서 문딱 열면은 이쁘게 생긴 놈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또 이러고 인사하는데 아주 그런 그 한때는 교회에 한 20, 30명씩 이런 동성애자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동성애자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교회가 그들을 품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뭐 무대화 만드는 사람, 무대 의상 만드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술집에 영업부장 있고 어느 날은 예배드리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팍 튀어나가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장로님 아들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집 영업부장 깡패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와서 잡아가려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보니까 얼마나 그냥 날쌔게 도망을 가는지. 하여튼 그런 환경들이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보는 거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만 쭉 자라서 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현장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도대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세상 환경, 문화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바로 내가 한남제일교회 부임해서 만난 교인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질문이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교회에 선보러 가라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여기를 찾아오는데요. 이 교회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다딴 데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요, 저녁 때만 되면은 전국에서 술 먹으러 오는 젊은이들이 꽉 찼어요. 제가 명동 앞에서 컸는데 명동에 사람보다 더 많아요. 막술 먹은 온 젊은이. 근데 디스코텍이니 뭐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디스코텍은 다 우리 교회 앞에 있었으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요. 밤새 술, 미안해요. 처먹고 그냥 나가 자빠져 있고 막 길이 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내가 처음에 찾아갔는데 교회 앞에서 교회를 못 찾겠더라고. 왜? 하도 술 먹은 애들 들어와가지고 오바이트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담장이 점점점 높아져가지고 이만큼 됐는데 대문도 높아져가지고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교도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할때 영향력을 얘기하지 못하는 정말 숨어 있는 섬과도 같은 바로 그러한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떻게 교회다움, 그래서 교회가 선택한 거는요, 강남으로 이사 가자, 딴데 이사 가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뭐 능력이 있어야 이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사 가지 못하고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 속에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제, 제가 부임할 때 우리 큰애가 7살이고 작은애가 4살이거든요. 수요 기도에 갔다 왔어요. 그 아내하고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게 벽에다가 아이들이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뭘 썼는데 메뉴, 소주 얼마, 맥주 얼마, 사이다 얼마, 콜라 얼마 그러더니 안주 1절. 24시간 영업 이렇게 써놓고는 쟁반에다가 컵을 놓고 뭐 드시겠어요?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과연 여기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키워도 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이제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 두 개가 있는데 그 보광초등학교는 이미 다문화학교가 된 지 오래됐고 우리 손주들이 다녔던 그 한남초등학교는 몽골 아이들이 몇 명 들어와서 겨우 몇 년 전 얘기예요. 입학생을 받아서 이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악한 세상의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냐, 이게 저의 고민이고 바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에 하시던 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은 누구냐? 구원을 위해서 세운 메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순서대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기름 부음 받은 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순서대로 보면 왕이 기름 부음 받죠.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이 국가적인 문제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그들을 세우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어 오시고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일을 하는데 여기에 뭐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이가 해야 될 사역은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가 됐어요. 죽음의 포로가 됐어요. 형벌의 포로가 됐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명, 바로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죄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 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선지자죠. 그런데 눈먼 자에게, 뭐가 눈이 멀었어요? 우리 다 눈 뜨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강력한 로마의 그 통치 아래서 그 센 로마의 황제를 보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나란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눈먼 것이야.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갔다 와. 갔다 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만드실 거예요. 끝까지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지자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들, 바로 그들이 눈먼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 다시 살아나니까 제자들의 눈이 팍 떠져가지고, 오,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구나. 눈먼 자들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가리키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들의 소원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잡혀있던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고레스를 가리켜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다, 메시아야. 그래서 눌린 자를 다시,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되는 분들은 다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그래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이거는 왕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우신 구원자의 역할은 뭐냐? 세 가지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도 안 따라하고 계속 째려보고 있네. 다시 제사장, 선지자, 왕. 아멘. 제가 손가락 한번 꼽아볼까요? 시작.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이게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메시아가 받은 이 세 가지 사명, 요리문답 23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삼중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쳐다보면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그러고 해서 네가 먼저 거룩해야 되겠지? 그리고 네 가정을 구원하고 내 직장을 구원하고 동네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내가 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능력 없고 어떻게 보면 신앙도 없는데 나한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뭐 유학 갔다 왔나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부족해도 오늘 나로 하여금 너는 선지자다. 가정에서 선지자, 일터의 선지자,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도 어디서든지 너는 선지자다 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라고도 하셨어요. 에베소 2장 6절 주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앉히셔서 그 하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세토록 왕노로 땅에서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었던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야. 왕이에요. 이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주님은요 왕으로서의 그 권세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요. 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적하는 일에 싸우려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다를 잠잠케 할 때도 제자들의 가는 길을 편안히 갈 수 있게 해주시기라. 그 사용하셨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픈 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서로 섬기고 나누고 차별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삼중직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나에게 줬어요. 난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에게 삼중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영적 세상, 이 약한 세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신앙이 이 어려움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교회가요 그 자리에 떠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죄송해요. 저도 도망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을 되잡아주고 교인들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6.25 기념예배를 우리 용산구에서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저보고 목사님 이제 원로니까 그때는 원로도 아닌데 제가 일찍 회장을 했으니까 저보고 목사님이 축사 한마디 해주세요. 바쁜 시간에 축사, 뭐 국회의원 당선된 거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교회는 지역사회 제사장입니다. 우리 옛날에 각 동네마다 성황당들이 있어서 영적인 지주 역할을 했었고 무당한테 가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거기에 정치인들도 모이고 주민들도 모이고 유지들도 모이고 목사님, 장로님 모였는데 제가 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밥그릇을 뺏은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정말 큰 마음 가지고 요양원을 만들었는데 어느 재단에서 받아가지고는 안타깝게 재정 문제 사고가 생겨가지고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맡아가지고 정직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예배를 시작하니까 하루는 불교 보살이라는 할머니가 참석을 해요. 우리 원장 목사님이 아니 할머니는 불교 보살이시잖아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죽을 때가 됐는데 절간이면 어떻고 교회면 어때?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 기도에 예배드리고 원장님 지나가면 기도해달라고 불교니 뭐 기독교니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정말 이 안에서 이 요양원이나 또 어린이집 데이케어 센터 뭐 아이 초등학생들 키움 센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섬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맨 술집 동네 아니에요. 디스코 때 그냥 코로나 때도 그냥 문제 생긴 거 이태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 술집들이 변해서 여기 있는 이 가게들이 다 망하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일자리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국제 음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태원은 국제 음식거리도 유명한 거리가 돼서 세계 음식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거대하게 일주일 동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중심에서 우리 용산에 이게 힘을 좀 합쳐야 되겠습니다. 용산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산구가 뭐 새로 만든 용산구청 강당에서 신년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아침밥을 먹은 숫자만 따지면 1300명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조찬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태지 나가와도 이렇게 안 모이는데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많이 모여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후드뱅크 돕기, 자선음악회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용산에 가가지고 제일 이제 눈에 거스르는 게 뭐냐면 용산 마크예요. 용산구 마크. 여러분 용산구 마크를 만드시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아니 뻔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산을 용이 이렇게 또아리 트고 있는 거. 이게 용산 마크예요. 그 배지를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맨날 이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뭐 가는 데마다 산에 뱀이 이렇게 있는 용산이에요. 하는 기도 중에 이제 목사님 몇 번 선배 한 두 분하고 저하고 구청장실을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구청장이 아유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공모를 2500만 원 해가지고 남산에 남산타워 있고 해 뜨는 요거 요 마크로 싹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아 별로. 난 너무 놀란 건데. 근데 이런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우리 교인으로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능력이 있는지 이거보다 더 자존심 세워나가는 게 뭐냐?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잘하자 그래서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 우리가 16개 동에 있는데 이 동에 교동협의회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꼭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모여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독거노인, 독거노인 독고사 혼자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는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동장님 그거 어떻게 하시게 했더니 아니 그냥 이 발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 달라고요. 그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노인들에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자주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적십자사 또 천주교 하여튼 뭐 여러 단체가 그 나눠가지고 돕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반찬도 해주고 뭐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결정한 게 우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따뜻한 도시락을 직접 가서 배달하자. 그래도 얼굴 한번 보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4명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28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동네 그 용산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 부모들 뭐 사회단체 보장협의회 해가지고 그 좁은 식당에 200몇 명이 모여서 회비 3,000원씩 내고 도시락 만들어서 직접 3355 노인들 찾아가서 따뜻한 국에 밥에 이렇게 대접하니까 얼마나 노인들이 좋아하는지 동네가 그냥 막 달라졌어요. 동네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고 또 왕으로서 이제 섬기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손이 뭘 발라가지고 번쩍번쩍한데 아주 이렇게 깨끗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 동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영업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뭐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이런 분들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방 하나 얻어놓고 밤에 나가서 그 술집에 가서 안주 깎는 일도 하고 설거지 하는 일을 해서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분은 안주 만드는 과일 안주를 했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깎다 보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면장갑을 이제 끼고 이제 과일을 깎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계속 장갑을 적셔가지고 이 장갑에 묻어있는 배물, 파인애플 물이 어떻게 해요? 이 손에 살을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이래가지고 있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 번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 분인데 또 거긴 또 이러고 있어요. 아, 또 왜 그래? 왜 이렇게 또 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때는 이제 그 그릇을 고급 그릇을 쓰는 집에서는 이 그릇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끌고 다니는 게 없을 때 그걸 다 들고 다녀야 됐는데 음식 들고 다니고 쓰면 설거지거리 들고 다니다가 하다 보니까 약한 팔이 빠졌어요. 그래서 또 치료받고 또 했더니 또 빠졌어요. 이제 습관성 탈골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울고 있는 거야.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요 이 자매님이 내 동생이라 그러고 내 누이라 그러고 내 가족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는 아 종업원들을 귀하게 여기자. 어떻게 한 번 뭐 갖다 주면 더 이상 두 번 부르지 말자. 그 한 번 왔다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밥 다 먹고 나면 그 반찬 먹은 거 웬만하면 다 먹고 다 먹은 건 접시로 쌓아놓자. 입도 닦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앞에도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자. 우리 손주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거기 한 번은 이 부여 쪽에 와가지고 이제 닭죽인가를 먹었는데 그렇게 놓으니까 야, 니네 할아버지 뭐 음식점 하시냐? 우리 손주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 목사님도 이런 거 하시냐? 우리 아주 완고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이런 일에 대해서 뭐 그런 거 하냐고 이제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장인이 이제 환자가 돼서 식당에 이제 가면 되게 힘들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나왔다가.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나와서 두 번째 이제 갔는데 그 주인이, 여주인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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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보고 그분들 또 왔어, 그분들 또 왔어, 그래요. 근데 무슨 소린가? 우리밖에 없는데. 밥 먹고 나오는데요.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우리 장인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는데 그 뒤를 싹 따라 나와서 자동차 타고 가는데 90도로 두 부부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고 그런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아니 여기는 오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자존감을 주고요. 정말 도망치고 싶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그러겠어요? 다 만족해 삽니까? 부모가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자녀들은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으로 서게 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살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섬김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처지, 미래, 어두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부족하지만, 아니 어려운 환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구원할 길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중직 신앙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군산 동북교회가 삼중직 신앙으로 더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제사장들이 많을 때 그 교회, 이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삼중직 신앙으로 꼭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